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쉬시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은 이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조금 한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 시간 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갈 길이 바쁘고 멀어서 사회를 좀 빨리 시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4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다시피 교회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세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스무 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는 110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회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 밖으로. 그래서 이제 이 에크라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됐는데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따로 불러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걸 보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이제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23장 18절 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회의는 혼자 하는 겁니까? 여럿이 의논하는 겁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저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멸망으로 가는데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꼬 누가 구원할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을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셔서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주고 사람들이 구원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디자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디자인된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켰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망이 예수님에게 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쏘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에 전해져 오고 또 안드레는 이 똑바른 십자가가 아니라 이 X자 모양의 이제 이런 십자가 여기에 이제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일부 유럽에서는 이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막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들은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예수님 열두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그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나 또 이제 미국의 J.M. 캐롤 박사라고 있는데 캐롤 박사가 쓴 피 흘린 발자취 이런 책에 보면 초대교회 열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리고 오래까지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예요. 대부분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먼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이제 기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항상 자주 등장하는 세 제자가 있죠. 누구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세 사람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인데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둥들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기둥들이 있는데 2장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제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섬기는 세 기둥이 있는데 야고보, 게바, 요한인데 야고보라는 기둥이 먼저 무너지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라는 기둥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기둥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둥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요한이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서 사도 시대가 끝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렸고 오래까지 살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 품으로 가니까 이제 사도 시대가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다시피 서기 73년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가 돼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요한은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그 반모 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서기 1년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았다고 역사들이 기록하는데 100살이 되던 해에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황제 이제 트라얀이라고도 트라야누스라고 하는데 그 트라얀 황제 시절에 주님의 품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으로 가고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권력을 잡은 것도 뭐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책도 한 권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뭐 장관의 직분이나 뭐 총리 직분이나 이런 직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책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은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제자들을 키웠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서 키운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이 사람들을 보통 신학에서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은 한자로 이을 속자인데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과 사도들에게 받은 믿음의 삶을 그 다음 시대에 그대로 전달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보통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사도들 여러분 화면이 좀 허리가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고 사도 요한이 키운 제자들인데 이제 대표적인 제자들이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폴리갑이라는 제자가 있고 이그나티우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는 다 요한 밑에서 같이 배운 동문들이고 이그나티우스는 굉장히 순교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순교자들에게 주는 그 바울이 순교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시면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자의 면류관을 얻는 그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서 짐승들의 이제 그 입에 씹혀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그나티우스가 키운 제자가 이제 허메라는 제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허메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이런 분들이 속사도입니다. 그다음 폴리갑은 누구를 키웠냐면 이레니우스라는 이제 프랑스의 리옹 쪽에서 교회를 섬겼던 제자를 키웠고 이레니우스가 복음을 섬기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 뒤에 그 뒤를 이어서 히폴리투스라는 제자가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감독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회사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인도자, 목자나 감독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게 했는데 이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게 화면이 다 적으면 너무 글자가 적어서 여러분들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제 15대까지만 적어놨는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들의 계보가 30대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인도자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양떼들은 인도자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을 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교회 역사도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역시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이 이그나티우스였다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해서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지은 도시들이 가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도 이런 교회의 인도자들, 사역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로마 교회에도 역시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초대 감독이 디모데였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도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교회에는 초대 감독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아레오바고 사람 디오누시오라고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디오누시오가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크레테 교회의 초대 감독은 디도였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속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폴리갑인데 폴리갑은 복음을 섬기다가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제 90 몇 살까지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누가 이제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인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아까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 이그나티우스하고 또 폴리갑이 있었다 그랬죠? 두 사람은 서로 동문이고 같은 요한 밑에서 배웠는데 이그나티우스가 먼저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가 돌보던 교회를 폴리갑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포가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할 건데 내가 돌보던 교회를 폴리갑 목사님께서 같이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뒤에 서머나와 안디옥 교회를 이 폴리갑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초대 감독은 파피아스였고 이 파피아스는 아주 학문의 조예가 깊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속사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를 했지만 속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처음에 이 복음은 유대교의 핍박을 받기 시작하다가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고 가톨릭 교회가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나 몇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숭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숭배하는 유일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할 뿐이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이제 황제 숭배를 요구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두 번째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웬만한 서점에 가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한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나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뭐 제우스, 바카스, 아폴로 뭐 이런 이제 많은 올림푸스 뭐 이런 신들이 있는데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전부 다 우상이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긴다. 그래서 이 로마와 그리스도인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밀 결사로 오해를 했습니다. 국가가 복음을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비밀리에 모임을 갖거나 새벽에 일찍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잠을 자고 나면 아내가 어디 가고 없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막 고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고 믿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로마 제국도 반드시 멸망한다. 이랬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이 로마 제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출입을 하는 일이나 부도덕한 검투시합 또 여러 가지 그 영적이지 않은 이런 사회적인 관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로마 사람들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로마의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 그래서 또 핍박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비타협적인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검소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언어도 함부로 이방신들에 관한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또 직업도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제 신앙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직업들은 버리고 직업도 제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귀족 이제 로마는 귀족 중심의 사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이런 것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오해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라는 호칭 때문에도 어떻게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다른데 어떻게 형제 자매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오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가가 그린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 콜로세움에 이제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놓고 이 밑에 들어가 보면 이제 짐승들을 굶주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게 할 수 있는 짐승들의 우리간이 있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전부 기둥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묶어서 이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밑에 여기는 또 막 불을 붙였죠. 이렇게 이제 그 묶어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고 그 밑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섬겼습니다. 자, 화형을 당할 때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지켰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죄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지만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쫓겨나고 이런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또 검투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 화가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역시 또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아까 속사도 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자라갔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고난이 극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육에다가 육신의 안일에다 자기를 내어줄 기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넘어서 복음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시대보다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사도 시대에 교회가 힘있게 성장했던 요인들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뒤에 지금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수양회를 한 달쯤 하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속사도 시대에 복음이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단은 교회의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사단의 생각과 반대로 핍박과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정말 이 교회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화형을 담으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구나. 이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 드리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복음이 더 힘있게 일어나니까 사단은 아, 핍박을 가하면 이 지상에서 교회가 말살되어 버릴 줄 알았는데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단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 물리적인 핍박만 가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핍박을 가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역사를 했는데 반대로 교회 안에 세상을 집어넣는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간적인 생각을 용납하고 육을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점점 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 사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허는 일들을 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신앙이 흔들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사상적인 공격에 맞서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옛날에 그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나 세상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거기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다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복음이 진리구나.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이 최고의 철학이고 최고의 사상이고 이게 유일한 진리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학문이나 사상을 이제 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 편에 서가지고 문서로 글로 이 사상적인 공격수들과 맞서 싸우는 이제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변증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증론자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왕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부당한 재판을 받는데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변증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스틴, 이제 유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저스틴은 복음을 변증하는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변증론자인데 이 터툴리안은 원래 법률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45살에 구원을 받고 교회 편에 서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생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 밑에 사진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근교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무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약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기서 이제 신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몰래 밖에 나와서 양식을 사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통로가 있죠. 로마에 가면 여러분 이제 카타콤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는데 이 땅굴의 길이가 자그마치 합치면 7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인데 이 들어가면은 혼자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거기 죽으면 이제 벽을 파내가지고 시신을 거기 이제 이 봉해가지고 지금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묻혀있는 무덤이 그대로 로마에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사진들이 바로 실제 로마의 카타콤 사진들입니다. 이런 지하 땅굴을 파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여기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3세기에 오면 이제 키프리안, 노바티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뭐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복음의 종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카타콤 사진을 다시 확대한 겁니다. 시대별로 다 언급할 수 없는데 이제 4세기에 오면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기독교 공인입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이제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동안 막 교회를 핍박해 오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기독교 공인이란 말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건 그 뒤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 때 국교로 인정을 하고 공인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종교는 정식 종교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기독교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기독교도 이제 다른 종교와 대등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이 끝이 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날 이제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뭐가 보였느냐 하면 여러분 왼쪽에 어떤 마크 있죠?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오늘날 천주교의 심벌 마크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이 마크를 보여주면서 이 증표로 승리하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부 다 깃발에 그려 넣어가지고 이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해서 전쟁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황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한 황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서기 321년에는 모든 종교는 일요일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이제 남기고 또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되는 계기가 이때 있었습니다. 뭐 이건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제 5세기 오면은 대표적인 이 신학자가 자꾸 잘못 넘어가네.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구교나 신교나 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번역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뭐 고백록, 참회록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복음적인 부분이 좀 애매해요. 이 사람이 복음적인 부분이 정확하고 분명하지가 않고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이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참된 복음주의자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에 오면 이 폴리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맨 밑에 있는 폴리시안은 왜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면 폴이 영어로 바울, 바울을 이제 우리말로 폴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바울 서신서를 읽고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폴리시안. 이제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이래서 이제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세기에 오면 대표적인 복음주의자가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모든 걸 누려봤지만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 성경을 읽고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다 내어놓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말씀이 좋고 아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고백 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이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사람들은 왈도파라고 불렀고 이 왈도파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교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고 특히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마음을 쏟아서 왈도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왈도파들도 아마 IYF를 그때 만들고 있었지 않을까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을 복음으로 이끄는 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사람들이 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성경을 벗겨가지고 그걸 주머니 넣어가지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성경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 아주 복음을 사랑했던 모임들입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에 오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신학 교수였던 위클리프라는 인물이 복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위클리프는 보통 역사가들이 개혁의 샛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에 오면 보헤미아는 오늘의 체코를 이야기합니다.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이제 얀 후스라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초상화가 있는데 얀 후스라는 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후스가 순교를 당할 때 보통 초대교회는 순교를 당하면 막 아주 비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후스는 화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갈 때 아주 담대하고 막 충만하게 걸어가요. 왜냐하면 후스가 이제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한 7개월 동안 지하 감옥에 묶여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말라리아에 걸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후스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게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조건이 되는구나. 그래서 후스가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서 화형대에 끌려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고 이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내가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조건이구나. 그래서 시편 가사를 가지고 작사한 찬송을 부르면서 후스가 아주 씩씩하게 기쁘게 걸어가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후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위에 제롬이라는 인물이 있죠. 제롬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위클리프가 쓴 책을 구해서 읽고 아 이게 진리다. 그래가지고 위클리프의 책을 자기 친구인 후스한테 보내줬고 후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후스가 순교를 당하고 후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통로가 된 사람이 제롬인데 제롬도 역시 친구의 뒤를 따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독일의 마틴 루터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 이분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복음하는 일에 온 마음을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쯔빙글리하고 루터는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라도 성경이 금하지 않는 건 허용을 냈는데 이 쯔빙글리는 성경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살면서 물리적인 힘으로 맞서 싸우면 안 된다.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쯔빙글리는 필요하면 무기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유아 세례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로마서 6장 기록된 대로 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것이 거듭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유아 세례의 교리는 잘못됐다. 그래서 거듭난 뒤에 다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재침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오면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 읽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죠. 그 철로역정의 저자가 바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인데 기포드라는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존 번연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내가 시집 올 때 신앙서적 두 권만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땜장이었습니다. 직업이. 직업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직업인데 아내가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영향으로 이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느 날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너는 죄를 가지고 지옥을 갈 것인가? 너는 죄를 안고 지옥을 갈 것인가? 죄를 버리고 천국을 갈 것인가?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밖에 나갔는데 부인들이 모여가 막 자기들끼리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니까 이 부인들이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인가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부딪혀오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영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18세기 오면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제 그 모라비안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주고 거기서 아주 복음 행사가 활발히 일어났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고 감리교회가 시작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영국의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페인트공이었던 홀랜드라는 형제가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서문이라는 그 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3, 40명 모인 그 모임에서 루터의 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고 감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밑에 그림은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 막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웨슬레에게 막 따지고 대항하는 그 모습을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 기성교회에서 웨슬레를 단에 세워주지 않고 너무 많은 핍박을 했기 때문에 웨슬레는 말을 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웨슬레의 별명은 옥외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한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웨슬레가 인생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세상을 떠나게 되자 하루 평균 말을 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리가 32km. 매일 거의 한 80리를 걸어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영국의 또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 아주 귀가 특이하고 멋있게 생겼죠. 머리끌이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휘필드가 일어나가지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세기에도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찰스 스펄전 이분은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찰스 핀이나 D.L. 무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또 찰리 스터드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올 봄에 미국의 무디 신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무디가 이제 시카고에서 복음을 깨닫고 시카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카고에 잠깐 이제 한낮을 들릴 시간이 있어서 무디 신학교에 가까우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갔는데 그 안내를 쭉 해주는데 가이드가 무디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무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해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어느 나라에서 신학생들이 와가 공부를 하고 한국 학생도 있고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고 도서관이 얼마나 뭐 좋고 이런 이야기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거의 복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이제 그 19세기 말에 영국에 빈센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빈센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영국은 섬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섬에 가가지고 경마를 했는데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를 묵어야 했는데 오늘 밤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시간을 보내지?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어떤 극장에 무슨 제목이 붙어있냐면 무디와 생키라는 제목의 타이틀이 붙어있는 거예요. 무디와 생키 이게 뭐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무디를 위해 노래하던 생키라는 가수, 원래 은행 직원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무디가 당신 복음을 위해 노래해라.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무디와 함께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 그 생키가 노래를 부르고 무디가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원래 이 빈센트라는 사람은 개신교 목사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무디가 한 시간 막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무디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한 시간 말씀 안에 자기 인생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내가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복음을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걸 다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 찰리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리 스터드는 영국 그 당시에 수렵협회 회장이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경마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네 여기 한번 와봐라. 이런 집회가 있다. 그 찰리 스터드가 빈센트의 초청으로 무디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찰리 스터드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찰리 스터드 화면 띄워주세요. 예. 제가 찰리 스터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에드워드 스터드입니다. 이 빈센트의 친구가 에드워드 스터드예요. 근데 에드워드 스터드가 이제 무디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에드워드 스터드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찰리 스터드인데 이 찰리 스터드가 크리켓이라는 운동 종목이 있어요.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야구 비슷한 건데 크리켓이 그 당시에 영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인데 이 크리켓으로 영국에서 완전히 톱스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찰리 스터드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학 친구들을 막 복음으로 이끌어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이 찰리 스터드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그 웩 선교회가 있는데 그 웩 선교회 이제 이 찰리 스터드는 막 복음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스터드가 복음을 정말 사랑했고 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세 아들들은 구원을 받고 처음에 별로 이렇게 좀 신앙을 잘하고 이제 교회에 잘 이끌리지 않다가 세 아들들 중에 조지라는 아들인데 이 조지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 심하게 앓으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찰리 스터드가 죽음 앞에서는 세상 명예가 세상 쾌락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복음보다 귀한 게 없구나. 그 동생의 그런 이제 병을 계기로 해서 찰리 스터드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쪽으로 마음을 쏟으면서 복음에 점점 맛을 들이면서 찰리 스터드가 야, 이 복음의 맛은 세상 어떤 것들이 주는 맛보다 더 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웩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웩 선교회를 자기 사위인 놀만 그랍 박사에게 물려줍니다. 놀만 그랍 박사가 선교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놀만 그랍 박사가 이제 세운 선교학교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박 목사님 그 가끔 원숭이 목에 뭐 이렇게 쇳 밧줄이 걸려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잘라준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그 네덜란드 사람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이 바로 이 놀만 그랍 박사가 이제 가르치는 선교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라더 앤드류가 그 학교 선교학교에 있었고 이제 나중에 이 브라더 앤드류도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라는 책을 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놀만 그랍 박사의 선교학교에 또 누가 선교학생을 했었느냐 하면 케이스 글래스, 한국 이름 길기수라고 들어봤죠. 그 케이스 글래스가 선교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가 그때 이제 형제가 네팔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놀만 그랍 박사가 동경의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실례지만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 저는 동경까지 갑니다. 아, 동경에 어떤 일로 가십니까?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앉은 분이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놀만 그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당신이 영국의 그 유명한 웩선교회 회장 놀만 그랍 박사냐고? 맞다고? 나를 아느냐고? 아, 내가 놀만 그랍 박사님 많이 들었는데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다고. 당신은 누굽니까? 아, 저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세계 청소년연맹 회장 제이 짤비스라고 합니다. 아, 당신이 바로 그 짤비스 박사냐고. 나도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고. 그래가 두 사람이 이제 일본까지 가면서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이 짤비스 박사가 나는 한국까지 갑니다. 놀만 그랍 박사님, 당신 한국에 한번 꼭 같이 가자고. 특별히 바쁜 일 아니면 한국을 꼭 한번 가야 된다고. 놀만 그랍 박사가 아니 한국은 내가 듣기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고 새벽기도 열기가 뜨겁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들었는데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 내가 살 일이 뭐 있겠냐고. 아니라고. 당신은 한국에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이 짤비스 박사가 강하게 권유를 해서 짤비스 박사를 따라서 이 놀만 그랍 박사가 대구 주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구 옆에. 그 주암산에 원래 짤비스 박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놀만 그랍 박사가 짤비스 박사를 다 동행하게 돼요. 그날 이제 짤비스 박사가 단에 올라서서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강사지만 하나님은 오늘 웩선교회 회장님이신 놀만 그랍 박사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할 줄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놀만 그랍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님이 갑자기 이제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700명 정도 모여있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여기 졸고 있는 몇몇 분들처럼. 그래서 이제 놀만 그랍 박사가 이상하다.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힘을 얻는데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까?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당신 통역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아 이렇게 하고 있다.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 손들어 보라 하니까 겨우 한 너댓 명이 자신 없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놀만 그랍 박사가 아 복음에 문제가 있구나. 한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죄에서 벗어나고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짤비스 박사가 한국에 꼭 가자고 했던 것이구나. 놀만 그랍 박사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놀만 그랍 박사가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케이스 글래스 형제 선교 학생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날 케이스 글래스 형제 간증을 시켰는데 이제 간증이 끝나고 놀만 그랍 박사가 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케이스 글래스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놀만 그랍 박사가 형제하고 의논도 안 하고 물어보도 않고 방금 간증을 한 이 형제는 앞으로 한국으로 선교를 가게 될 겁니다. 그래 케이스 글래스 형제가 아니 나는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한국은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한국으로 가? 그런데 왜 놀만 그랍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케이스 글래스는 네덜란드 장로교회 이제 학생의 회장으로 있다가 자기 장모님이 되신 분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 이제 종교적으로 아주 그 장로의 아들로 학생의 회장이었고 아주 율법 속에 열심히, 율법 속에 이제 깊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놀만 그랍 박사가 케이스 글래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한국의 선교사로 가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 마음을 얻고 이끄는 부분에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네팔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 케이스 글래스 형제에게 당신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가 외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박옥수 목사님이 선산중학교 다니실 때 선산읍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선산중학교 영어도 가르치면서 목사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지를 듣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선교사님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아 전도지 적고 있습니다. 전도 가려고. 선교사님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때 선교사님 한국말이 좀 서툴 때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 테이프를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말 아주 능통한 분이거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당신도 구원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도도 못하는구나. 구원이 뭘까?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 그래서 목사님 영혼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1962년 10월 7일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복음이 마음에 탁 떠오르면서 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약속에 따라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도행전 누가복음 읽었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최근에 박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전도 집회 전주에 영상교제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여기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죄사함이라는 주제로 집회하는 교회 우리 선교회 말고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선교회만큼 정확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누가가 여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오신 복음이 아까 지금까지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시대시대마다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데 이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사함의 복음이 언젠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이 있겠죠. 그래야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참 복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 박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시대 말고 2000년 기독교에서 어느 시대에도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선교회를 통해서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시대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D.L. 무디는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가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지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박 목사님 마음에 진짜 춥고 배고프고 아무도 교회나 종을 뒷받침하지 않던 그 어려운 시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가나 대통령을 만나시고 아침에 우리 사회자 모임 갔는데 페이스타임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가나 대통령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 여러분 과거에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선교회는 비행기나 인터넷, 문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사함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IYF를 통해, 마인드 교육을 통해, 합창단 칸타타를 통해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IYF가 약 90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들, 왕들, 장관들, 총장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누가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사님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상주교회에 옛날에 형제로 있었어요.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 계셨는데 그때 상주교회 사역자한테 엽서를 한 장 보냈어요. 그 엽서에 뭐라고 적혀있나?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다른 아무것도 없고 엽서를 한 장 보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이걸 딱 적어 보내셨더라고. 제가 이제 전직 국어 선생이에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이제 제가 한 8년 이렇게 했는데, 저도 문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글도 쓰고, 옛날에는 제가 이래봬도요, 신문에 책에 제가 쓴 글을 꽤 실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맛이 없어 제가 다 버렸는데, 목사님은 가끔 누가복음 15장이 문학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귀하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문학적으로 이게 막 타고나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제가 목사님의 그 엽서의 문구를 보면서, 이야, 이건 너무 문학적으로도 진짜 뛰어난 표현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음의 종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상 복음 전도자의 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있을까?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여러분, 이상 복음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문학적 표현이다. 아멘 좀 하이소. 아, 참. 벌써 마쳐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시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약속을 주시고, 땅끝까지가 모든 족속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 약속을 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담아주셨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그 마음을 주시고 지금 목사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막 쉴 사이 없이 동서남북 온 세계를 모든 족속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오리사에게, 가난한 IT에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누가가 2000년 후에 박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갈 걸 2000년 전 성령을 통해 미리 보고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기록한 약속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요, 그때 기쁜 소식 성경이 없어가지고 안 적어놨지만, 누가가 틀림없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쁜 소식 선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래 적고 싶었는데, 그때는 박 목사님도 안 태어나시고 선교회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래 기록을 했지만, 이거 확실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우리 선교회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모든 족속에게 힘있게 전파하고 있는 선교회가 우리 선교회밖에 없고, 박 목사님이 전하신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를 미리 2000년 전에 보게 하시고 이걸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있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 안에 있는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좀 이 교회사는 이걸 맨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삐 하느라고 제가 막 숨 쉴 여유 없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겨우 좀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지켜온 종들과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성교회가 너무 복된 성교회란 약속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참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지켜온 이 복음이고 당신의 종이 55년 동안 복음만을 위해 달려오셨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 같은 마음으로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